VOA 세계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접경지역을 겨냥해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어제 성명에서 이날 오후 10시 30분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남부 벨고로드를 향해 발사한 올카 다연장 로켓 7발과 토츠카 유 미사일 2기를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벨고로드에서는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어린이 5명을 포함해 민간인 25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베체슬라프 글라트코프 벨고도르 주지사는 우크라이나의 이번 공습으로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크림반도의 흑해항구 도시 세바스토폴 인근 해상에서 러시아군이 미사일 한 발을 요격했다고 러시아가 임명한 미하일 라즈보자예프 크림반도 주지사가 오늘 밝혔습니다. 라즈보자예프 주지사는 이 공격으로 인한 기관시설에 대한 손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흑해함대 본부가 있는 세바스토폴은 우크라이나군의 잦은 표적이 되어온 곳입니다. 중국이 보낸 미상의 풍선 여러 개가 이틀 연속 타이완 상공을 통과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소셜미디어 X에 중국 풍선 4개가 2일 오전 8시 27분, 오후 2시 53분, 3시 52분, 그리고 6시 41분에 각각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은 이들 풍선 중 3개는 타이완 섬 상공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통과했다고 당일 항적 지도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앞서 타이완 국방부는 1일 오후 9시 31분과 10시 40분에도 중국발 풍선 2개가 중간선을 넘어왔으며 이 중 1개가 타이완 섬 상공을 통과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지난달부터 타이완 해협 상공을 비행하기 시작한 중국발 풍선이 주로 기상 관측용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풍선들의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이들 풍선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판단과 분석을 위해 풍선의 경로 관련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섬 인근에 군용기와 함정을 거의 매일 보내는 등 이 지역에서 크고 작은 군사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랴오닝함과 산둥함에 이은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의 최근 모습이 CCTV 등 중국 관영매체들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푸젠함은 항모 갑판에서 함재기를 발진시키는 사출장치인 최신형 전자기식 함재기 사출체계 3기를 탑재했으며 이는 미국이 건조 중인 신형 포드급 항모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유일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브릭스에 공식 가입했다고 사우디 국영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앞서 파이살 빈 파르한 알사우드 사우디 외교장관은 지난 8월 올해 1월로 예정된 브릭스 공식 가입에 앞서 자세한 내용을 검토한 뒤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알사우드 장관은 또 브릭스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유익하고 중요한 통로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사우디의 브릭스 공식 가입은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긴장과 중국의 사우디에 대한 영향력 확대 움직임 속에 이루어졌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국의 협력체인 브릭스는 지난 8월 그동안 가입을 희망해온 사우디, 이란, 에티오피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르헨티나 등 6개 나라를 추가 회원국으로 초청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아르헨티나는 지난달 취임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브릭스 가입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가입이 무산됐습니다. 하마스와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어제 하마스 정치국 2인자 살레흐 알 아루리를 살해했다고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안보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드론 공습을 통해 알 아루리를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알 아루리는 하마스 군사조직인 알카삼 여단 공동설립자로 이스라엘은 그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는 요르단강 서안지군의 유대인 정착촌에 대한 공격을 지시, 감독한 인물로 지목해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3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우리에게 보다 압도적인 핵전력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당위성과 정당성을 또다시 부여해 주었다고 공격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올해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부터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임기를 시작한 한국의 황준국 주 유엔 대사가 안보리의 단합과 단호한 행동을 주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가끔 구름만 꼈으나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안도에는 밤에 비가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 최고는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윤석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조롱조로 비난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한국 내 여론 갈등을 부추기려는 전형적인 선전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우리에게 보다 압도적인 핵 전력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당위성과 정당성을 또다시 부여해 주었다고 공격했습니다. 3일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2일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라는 제하의 담화를 내고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한미 확장 억제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역설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 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부부장은 새해에도 윤 대통령이 우리 국가의 군사적 강세, 비약적 상승을 위해 계속 특색 있는 기여를 하겠다는 데 대해 쌍수를 들어 크게 환영하는 바라고 조롱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또 안보 불안이 대한민국의 일상사가 된 것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공로라며 윤 대통령은 북한이 자위적인 군사력을 키우는 데 공헌한 특등 공신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북한 핵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가 늘어난 데 대해서도 북한이 명분을 갖고 군사력을 고도로 발전시킬 수 있게 해준 윤 대통령의 공로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와 함께 9.19 남북군사합의의 조항을 만지작거려 주었기에 휴지장 따위에 수년간이나 구속당하던 우리 군대의 군사활동이 다시 날개가 달리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윤 대통령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비시키는 방식으로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영특하고 교활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 문재인의 평화 의지에 발목이 잡혀 우리가 전력 강화를 위해 해야 할 일도 못하고 적지 않은 시간을 허비한 것은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면서도 한국의 진짜 안보를 챙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을 놓고 한국 내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전형적인 이간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오는 4월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현 보수 집권 세력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문재인 전임 정부와 대비시키면서 안보 불안의 책임을 부각시켜 한국 내 이른바 남남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의도를 담은 담화라고 말했습니다.
안보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오히려 자신들의 핵무력을 증가시키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걸 계속 강조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 거기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한국 여론이 심판해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김 부부장의 담화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연말 당 전원회의 결론을 통해 남북관계를 적대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남 노선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선언한 데 이은 후속 조치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 교수는 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로의 남북관계 규정은 윤석열 정부와의 결산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김 부부장의 담화는 이런 판단의 기초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 강화를 예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맞선다는 의미에서 한국 정부나 한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응 수위가 나올 거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한미가 아직은 뭐 연초고 그래서 특별한 조치가 없을 거니까, 그래서 우선 이제 담화 형식으로 말로 하는 그런 대남 전술을 펴고 있는 거죠.
한국통일부 김인혜 부대변인은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입장을 내고 격에도 맞지 않는 북한 당국자가 우리 국가 원수와 정부에 대해 현 상황을 왜곡하고 폄훼함으로써 무력 적화 통일 의지를 은폐하고 남북관계 기능을 대한민국에 전가하려는 잔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의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와 안보 강화에 대해 북한이 당황한 상태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북한의 대남 통일 전선 전술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를 흔들려는 시도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기만적 술책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가 과장급인 부대변인을 내세워 차관급인 김 부부장의 담화를 반박한 것은 김 부부장이 격에 맞지 않게 한국 대통령을 비판한 점을 염두에 둔 맞대응으로 풀이됩니다. 국방부도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해 범죄자가 오히려 선량한 시민이나 경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핑계를 대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며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한국의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긴장조성 행위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명시적인 도발, 주체가 분명한 도발은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지만 그 긴장의 원인을 한국 정부에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복합적인 도발에 나설 거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한국 국내 여론, 보수 진보 진영의 분열이지 보수층의 결집을 원하지는 않을 거거든.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북한은 대남기구 정리를 서두르고 있다며 대남관계를 외무성이 총괄하고 기존 당 통일전선부는 해체되거나 역할이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박사는 북한의 향후 대남 공세가 군사적 차원은 물론 대남 공작, 국제무대에서의 선전 등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대남 관계는 외무성 주도로 이제 넘기고 기존에 이제 당 통전부는 해체 내지 부분적으로 유지를 한다면 해외 부분하고 공작 부분 이 부분을 분리를 해서 가지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김정은 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대남 사업 부문의 기구들을 정리,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한 직후인 지난 1일 대남 관계 부문 간부들과 관련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의회는 올해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해온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미한일 3국 공조 강화, 미사일 방어 태세를 구체화하는 입법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는 VOA 기획보도,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미국 의회의 한반도 정책과 구체적 입법 방향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한반도 외교 안보와 관련해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의회 내 입법 움직임은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처리 여부입니다. 현재 상원과 하원에는 각각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영킴 의원이 주도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2022년 9월 만료된 북한 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이 법안이 지난해에도 처리되지 못하면서 역대 최장인 1년 이상의 북한 인권법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새해는 북한 인권법 제정 2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측면에서도 의회의 조속한 연장 입법이 시급합니다. 앞서 영킴 의원은 VOA에 법안 통과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있다며 새해에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 11월 15일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만큼 상반기 중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톰 렌토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로버트 킹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VOA 전화 통화에서 의회는 기본적으로 9월 말쯤에 업무를 마무리하는데 올해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의회 내 정치 공방이 전반적으로 훨씬 더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ngress will basically finish its business by
그러면서 연초에는 서둘러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6월까지 완료되지 않거나 최소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법안이 대선 전에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며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올해 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제재 법안의 통과 여부도 주목됩니다. 대부분의 한반도 안건이 처리되지 못한 지난해 의회에서 유일하게 진전이 있었던 한반도 관련 법안입니다. 하원에서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의원이 주도한 북러협력 제재 법안은 지난해 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무기 등 북한의 군수품 지원에 연루된 모든 개인과 기관은 물론 북한의 우주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러시아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에 연루된 개인과 기관에도 제재를 부과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동에서 동시에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의회성 권위주의 국가 간 연대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 만큼 이 법안은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해 말 법안 통과 직전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이 모두 서방의 자유세계에 맞서 싸우면서 자유세계는 위기에 처했고 미국은 이에 대한 대응을 주도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You know, Russia, China, Iran, North Korea all together in this against the free world in the West.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같은 집단 방위체제 구축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의 통과 여부도 중요합니다. 아직 의회 내 큰 지지층을 형성하진 못했지만 법률로 제정되면 한반도 외교안보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롤러 하원 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은 현재 외교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다만 워싱턴에서는 나토와 같은 강력한 집단 방위 체제를 아시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VOA에 아시아 국가들, 심지어 일부 조약 동맹국도 한결같이 중국을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중국의 나쁜 행동이 계속되면 아시아 국가들도 중국에 맞선 보호와 대비책으로 동맹을 모색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의 세부 내용이 중요하다며 롤러 의원의 제안이 어떻게 구체화할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사일 방어 체계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그리고 미한일 3국 공조 강화를 구체화하는 법안의 추진 여부도 주목됩니다. 모두 의회 내 초당적 지지를 받는 사안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윤석열 한국 정부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내각과 관련 협력 의지를 천명한 이후 일부 의원들은 이를 더욱 구체화하는 입법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회는 지난해 말 제정한 2024회기연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북한의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고려한 미군 태세 재검토를 미사일 방어청에 요구했습니다. 또 이번 NDA에는 미국의 모든 방위 역량을 동원해 한국과의 확장 억제 관련 공조를 심화해야 한다는 문구가 담겼는데 내년도 법안에선 이를 더욱 구체화해 명시할 수 있습니다. 하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회장인 군사위 소속의 윌슨 의원은 국방수권법 제정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공약에 구체적 이행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포함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미한일 3국 공조와 관련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VOA에 세 나라 정상의 지난 8월 캠프 데이빗 정상회의에서 다개년 3국 훈련 계획 수립과 미사일 조기 경보 데이터 공유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며 이런 공조가 단순한 평시 합의가 아니라 잠재적인 영내 충돌이나 우발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개최되지 않았던 의회의 한반도 정책점검 청문회가 새해 열릴지도 관심 대상입니다. 특히 상원 군사위 공화당 측 관계자는 최근 VOA에 새해 초 북한 문제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큰 움직임을 계획 중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군사위 차원의 청문회가 열린다면 북한의 위협 증대를 고려한 미사일 방어 태세 재검토와 북러 군사협력 상황 평가가 주요 안건일 때 공산이 큽니다. 데이빗 맥스윌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특히 북한의 ICBM 등 거듭된 미사일 실험을 고려할 때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가장 중요하게 다룰 사안은 아마도 미사일 방어일 것이라며 미사일 방어 역량에 올바른 투자를 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number one issue that the Armed Services Committee, both the Senate and the House, will probably look at missile defense.
또 군사위는 새해 아마도 인도태평양 전역의 병력 구조를 살펴보고 미군의 한국 순환 배치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의회 한반도 관련 청문회는 국방예산 책정을 위한 연례 안보 청문회와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 지명자 인준 청문회를 제외하곤 단 두 차례 열렸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의회가 얼마나 미미한 관심을 기울이는지는 놀라울 정도라며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과거와 비교하면 최근 몇 년 동안은 청문회 개최 빈도도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새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상하원 외교위와 군사위가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라며 현재 그리고 예상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재래식, 사이버 군사 능력 평가와 북러 군사협력 수준, 동맹 억지 및 방어 조치 현황이 주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동맹 억지 및 방어와 관련해선 한국과 일본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미국과의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문회 추진과 서한 발송 등을 통한 일부 의원들의 북한 인권 개선 목소리는 새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사태가 주요 안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자신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명의로 유엔 인권과 난민기구에 서한을 보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한 회의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한편 의회가 지난해 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관련 개정안 추진은 현재 다소 동력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전기차 제조업계는 북미에서 생산된 보조금을 주는 IRA 규정에 대해 차별적 조치라며 불만을 표시해왔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한국 등 동맹국의 우려 해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입법은 전무했고 의회에선 오히려 IRA 제정을 미국 내 첨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주요 성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에선 새해 미한동맹 관련 정책에 대한 양국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VOA에 미국과 한국 정부의 동맹 관련 정책 추진에 직접적이고 눈에 띄게 도움을 주는 주요 의원들을 양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때가 기억난다며 안타깝게도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관련 정책에 대한 미한 양국 입법부의 관심과 조율된 행동이 상당히 줄었다며 이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양국 입법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서로 더 자주 그리고 더 깊이 교류하며 양측의 대화 채널을 확대하고 공동의 목표를 세우는 한편 양국 정부가 동맹을 최대한 강력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각자의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범위의 동맹 문제에 대해 양국 입법자들 간 존재했던 강력한 대화를 재건하는 건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동맹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높이며 강력한 양자 관계에 대한 양국 내 공감대를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새해부터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임기를 시작한 한국의 황준국 주 유엔 대사가 안보리의 단합과 단호한 행동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의 이상을 유엔의 성공 사례로 꼽으면서 집단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비롯해 올해 유엔 안보리의 새 비상임 이사국 임기를 시작한 알제리, 가이아나,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의 국기 개양 행사가 2일 뉴욕의 안보리 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5개 상임 이사국과 2년 임기에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 유엔 안보리는 유엔에서 가장 강력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기구입니다. 지난 1996년에서 97년과 2013년에서 14년에 이어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 한국은 특히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위협과 인권 문제 대응, 이스라엘 하마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잡한 국제 현안 해결에 적극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황중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이날 행사에서 지난 70여 년간 전쟁과 폐허를 딛고 재건과 경제 발전, 정치 민주화를 이뤄낸 대한민국의 여정은 유엔 헌장에 기반한 국제 협력과 다자주의의 변혁적 힘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s journey over the last 70 plus years from war and devastation to reconstruc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democratization.
그러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 임기를 더욱 엄중하게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비슷한 도전에 직면한 국가들과 연대해 전 세계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성공 사례를 더 많이 창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심각한 도전을 인식하면서 안보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을 인식한다며 실제로 오늘날 상호 연결된 글로벌 이슈의 복잡성은 안보리의 집단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n recognizing the serious challenges that confront our world today, we acknowledge that expectations for
이어 안보리 내부의 일부 분열에도 불구하고 안보리가 다양한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기구이자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책임지는 주요 기구란 신념을 굳건히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황 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 정권의 도발과 관련해 필요시 안보리 회의 소집을 직접 요청하겠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황 대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서 이는 그냥 넘겨선 안 되는 국면 전개라며 한국이 안보리 회의 소집 요청 권한이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중추 국가를 표방한 한국 정부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국력을 기반으로 북한 문제뿐 아니라 국제 평화, 안전 유지, 안보리 개혁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한일 3국이 모두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만큼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원칙을 기반으로 북핵과 인권 문제 대응에 있어 안보리 이사국들과의 공조 노력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강력한 코로나 방역 조치로 3년 전 현지 공관을 폐쇄한 체코가 평양 복귀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찌감치 평양을 떠났던 국제기구들도 구호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코 정부는 평양의 공간에 돌아가기 위해 북한 측과 계속 접촉하면서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니엘 드레이크 체코 외무부 대변인은 2일 새해 대북 외교 목표와 관련한 VOA 질문에 우리는 북한 당국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외교관들의 평양 복귀와 관련한 현지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EU를 중심으로 파트너들과 향후 조치를 조율하고 있으며 북한 대사관 운영을 곧 재개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2020년 1월 국경을 봉쇄한 이후에도 현지 공간을 유지했던 체코는 이듬해 1월 결국 대사관 운영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체코보다 5개월 앞서 평양 주재 외교관들을 철수시켰던 스웨덴도 우리 외교 인력은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평양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스웨덴 외무부 대변인실은 평양 주재 외교관들이 지난 2020년 8월 잠정적으로 귀국해 스톡홀름에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며 평양의 스웨덴 대사관은 여전히 열려 있고 현지 북한인 직원들이 평양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년째 대북 사업을 못하고 있는 국제기구들도 새해에는 지원 활동을 정상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이날 BOA에 유엔은 2024년에도 인도적 지원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리카 네고 5차 대변인은 정보 제한과 접근성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유엔은 상황이 허락하는 한 어려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외 근무 직원이 최대한 빨리 북한에 복귀해 물자를 공급하고 2020년 이후 중단된 역량 강화 활동 재개를 위해 사업 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은 새해 대북지원 계획에 관한 BOA 서면 질의에 2020년 초부터 북한의 국경이 폐쇄됐고 국제 직원들이 북한에서 활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한계로 들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인도지원사무국이 시작한 재난대응과 식량안보에 관한 두 가지 활동은 중단돼야만 했고 원격으로 수행이 가능한 일부 활동들만 완료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과 북한 당국의 국경 폐쇄 때문에 국제 검증 요원이 접근할 수 없어 인도지원사무국은 인도적 지원을 추가로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해 북한 경제가 좋은 날씨와 국경 개방,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등으로 일부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코로나 대유행 시기보다 조금 나아졌을 뿐 식량난 등은 여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북러 간 무기 거래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등은 결국 패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대 교수는 지난해 북한의 경제 성과와 관련해 예상보다는 나은 한 해였고 끔찍했던 2021-2022년보다는 확실히 나아졌지만 2024년 큰 성장에 도움이 되는 한 해는 아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2023년 북한의 경제 성과는 2022년 말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나은 결과가 나왔다면서 2022년은 작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가을과 겨울 그리고 2023년 초까지 농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가 매우 암울했지만 지난해 중반부터 수확기까지 날씨가 좋아져 훨씬 좋은 작황을 기록했고 이는 경제의 활기를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아주 좋지는 않고 여전히 필요량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기대보다는 나은 수준이라며 이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지표는 연말 식량 가격,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옥수수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인민경제 전반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며 알곡은 103%, 전력, 석탄, 질소 비료는 100%, 살림집은 건설 중인 세대수가 109%로서 인민경제 발전 12개 고지가 모두 점령됐다고 말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습니다. 경제 전반에 걸쳐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코로나로 제한됐던 시장이 서서히 회복하고 있고 봉쇄됐던 국경이 열리면서 중국으로부터 소비재 수입이 재개돼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조금이나마 개선됐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출은 연말 러시아로의 군수품 선적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매우 부진했던 것으로 보이며 유엔의 대북 제재로 인해 무역 적자가 매우 심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게다가 대북 제재에 따른 불법적인 상품 거래와 해킹 등을 통한 암호화폐 탈취 등으로 북한은 전 세계 왕따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흥미로운 점은 무역 적자에도 불구하고 북한 돈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현금이나 신용을 창출하는 데 극히 인색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었다면 국영기관과 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미래에 대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2024년 북한 경제가 크게 성장하려면 대규모 민영화 개혁이 필요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를 허용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북한 경제는 언제나 그렇듯 농사에 영향을 미치는 날씨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안타깝게도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따른 호황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발사 성공은 북한 정권의 과신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다시 그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지난해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거둔 일련의 성과가 올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언젠가는 멈출 것이라며 북한이 시간을 벌었을지 모르지만 더 많은 적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불법적인 대러 무기 수출로 단기간 시간과 재원을 벌 수도 있겠지만 결국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경제적 난관에 다시 봉착하게 될 것이란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경제 발전을 이루려면 빨리 개혁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로이 스탱오런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2023년 11월까지 북한의 수출은 이미 2018년 유엔 제재가 완전히 이행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지만 이는 여전히 제재 이전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치라며 한국농촌진흥청은 곡물 생산량이 7%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는 등 농업 생산량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김정은 정권 입장에선 분명한 성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받는 대가로 유엔의 대북 제재를 기꺼이 무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북한 무기 판매 가능성을 열어주고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 압박을 완화했다는 설명입니다.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러시아가 기술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성공도 김정은 정권이 지난해 거둔 일련의 성공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그러나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가 있다며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출 증가는 가발, 인조수염 및 기타 품목을 위한 저가의 인모 가공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경제의 다른 부분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는 징후는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영내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오고 있지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에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해서 고도화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에서 미사일 등을 다루는 특수병력의 복무 기간이 최대 13년에 달한다고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영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IA는 최근 갱신한 월드팩트북에서 북한군의 복무 기간이 5년에서 13년으로 다양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3년 기준 전투부대 병사의 복무 기간은 최대 10년이고 미사일을 다루는 전략군 등 특수부대 복무 기간은 최대 13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병과와 관계없이 현역병 복무 기간이 18개월인 한국 육군 병사의 거의 9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17살에 전략군에 입대했다면 청년기를 모두 군대에서 보낸 뒤 30살이 돼야 제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 망명한 뒤 지난 2010년 타계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과거 워싱턴을 방문해 가진 강연에서 북한 군인들을 현대판 노예에 비유했었습니다.
아무리 세뇌교육을 자꾸 해도 군대는 그 원한이 뼈에 사무쳐 있거든. 한참 공부할 나이에 10년, 13년씩 나가서 김정일 위해서 죽는 연습만 하다가 끝나게 되면 또 단과에다 보내서 또 그 생활을 하거든. 일생을 망치게 한다. 이보다 더 큰 인권이 우린이 없어요.
CIA는 전략군 등 특수병력의 장기 복무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조하는 미사일 전력을 총괄 운영하는 부대란 점이 주목됩니다. 앞서 데일리 앵키 등 일부 대북 매체들도 지난해 북한 내 소식통들을 인용해 비전투단위 남성들은 복무기간 7년, 전투단위는 10년이지만 대체로 전략군을 의미하는 특수병종은 최대 13년까지 복무하는 형태로 변화됐다고 전했었습니다. CIA는 또 16살에서 54살 사이에 북한 남성 중 20%가 군복무 중이고 예비군이나 준군사부대를 제외하면 18살에서 27살의 남성 중 최대 30%가 군에 복무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여성은 군의 약 20%를 차지한다는 추산치도 소개했습니다. 북한의 군사비 지출에 대해선 2010년부터 19년까지 매년 국내 총생산 GDP의 20에서 25%를 차지했고 북한 정부가 지난해 국가 지출의 약 16%를 국방비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대와 2020년대 북한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사이버 범죄를 포함한 불법 활동에 점점 더 의존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정권이 북중 국경 경비도 계속 강화하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2020년대 들어 북한은 국경을 따라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국경 철조망, 장벽, 감시 초소를 새로 설치하거나 개량했다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국경 보안을 강화한 건 위성사진을 통해서도 꾸준히 확인돼 왔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해 5월 2019년에서 2023년 초까지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와 함께 북한 국경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최소 489km에 걸쳐 철조망과 콘크리트 장벽, 이중 울타리 등이 새로 설치됐거나 확장됐다고 전했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도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 팬데믹을 빌미로 통제 강화를 위해 국경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철조망과 초소가 대폭 늘어난 모습을 담은 위성사진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CIA는 구체적인 기간을 언급하지 않은 채 수만 명의 북한 주민이 체포, 투옥, 북송의 위험을 무릅쓰고 기근, 경제적인 궁핍, 정치적 압제를 피해 1,400km에 달하는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건너갔다고 지적해 사실상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한 의도 등으로 풀이했습니다. 한편 북한 인구는 2023년 기준 2,600여만 명으로 5,190만 명인 한국 인구의 절반가량, 수도 평양의 인구는 315만 명으로 998만 명인 서울 인구의 3분의 1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남북 모두 저조한 출산율로 인구 증가율은 북한이 지난해 기준 0.4%로 세계 162위, 한국은 0.23%로 174위에 그쳤습니다.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지난해 기준 인구 1,000명당 16.2명으로 2년 전에 22.42명에서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높았습니다. 한국은 1,000명당 2.8명으로 선진국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또 북한인들의 기대 수명은 지난해 기준 72.9세로 한국의 30년 전 수준에 그쳤습니다. 한국인들의 기대 수명은 지난해 기준 83.2세, 특히 여성은 86.4세로 나타났다고 CIA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의 기대 수명은 세계에서 15번째로 길며 북한은 151이라고 밝혔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하마스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이스라엘의 니트사나 다르샨 라이트너 변호사는 북한의 법적 책임이 매우 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했고 북한은 밀반입을 방치한 만큼 사상자 발생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의 은행 계좌와 관련 거래, 제3자 자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이스라엘 현지에서 다르샨 라이트너 변호사를 인터뷰했습니다.
하마스가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을 공격할 당시 북한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오이는 하마스가 북한 무기 부품을 이용해 살상력이 더 높은 무기를 만들었다는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과거 헤즈볼라 등 테러단체에 북한 미사일이 전달되는 과정을 추적하셨는데요. 북한 무기가 하마스에는 어떻게 유입된 것일까요?
For Iran to get the missiles from North Korea, it's not a problem. Then Iran.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을 확보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후 이 무기는 이란에 의해 비행기나 배편을 통해 시리아 다마스쿠스로 운송되죠. 다마스쿠스에선 헤즈볼라가 공항으로 와서 직접 무기를 트럭에 싣고 레바논으로 향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기가 헤즈볼라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마스의 경우를 살펴보죠. 이란이 수산으로 돈을 보내고 이렇게 구입된 북한 무기는 트럭으로 이집트 시나이 반도로 옮겨집니다. 이집트와 가자 지구의 라파 국경 근처엔 이집트와 가자 지구를 연결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하마스는 정식 사품으로 이들 무기를 들여오는 게 아닙니다. 라파 국경 근처의 터널을 이용해 밀반입하는 거죠.
땅골을 이용한다는 말씀이군요.
Yes, our tunnels, many tunnels between Egypt to Gaza. There used to be a lot of tunnels.
그렇습니다. 이집트와 가자 사이엔 많은 땅굴이 있습니다.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사이에도 수많은 땅굴이 있고요. 이스라엘은 이를 발견하면 곧바로 폭발시킵니다. 그리고 땅굴을 막기 위해서 땅 아래로 거의 70m 깊이로 들어가는 울타리를 만들죠. 이집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마스가 가자 지구로 물건을 밀반입할 수 있는 매우 자유로운 길을 열어준 겁니다.
북한의 불법 무기 관련 활동이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위협하고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Listen, any enemy that provides weapon to Israel is a danger to the security of the state.
물론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무기를 제공하는 모든 적은 이스라엘 안보에 위협이 됩니다. 하마스에 무기를 공급한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무기를 제공하는 건 주로 이란과 북한입니다. 심지어 터키는 하마스를 존경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는 하지만 무기를 제공하진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마스에 돈을 줄지언정 무기를 주진 않습니다. 카타르는 매년 수억 달러를 하마스에 제공하지만 무기를 제공하진 않습니다. 하마스에게 무기를 제공하는 나라는 이란과 북한뿐입니다. 이스라엘 존립에 대한 위협입니다. 하마스는 자신들의 로켓을 이스라엘의 민간인을 향해 발사합니다. 이런 로켓이 민간인을 겨냥하더라도 대부분은 아이언돔으로 인해 대부분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마스의 의도는 가능한 한 많은 이스라엘인을 죽이는 겁니다. 로켓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철조망을 설치하자 하마스는 더 이상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에서 테러 공격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의 물결이 일었던 과거엔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버스를 폭파하고 쇼핑몰을 공격하고 카페와 식당을 폭파하는 등 곳곳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자살폭탄 테러로 인해 수천 명이 사망했고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장벽을 세우자 더 이상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테러리스트는 없습니다. 하마스가 잠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로켓뿐입니다. 하마스가 로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을 해칠 수 없었을 겁니다.
변호사로서 이런 일을 막는데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까? 북한의 무기가 가자지구로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말입니다.
So in our law center, Surat Adin, we've been filing lawsuits against North Korea.
저희 법률센터 Surat Adin은 2006년부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북한의 중동 개입은 잘 알려져 왔죠. 그 시작은 1972년 북한의 지원을 받은 일본 적군파가 저지른 이스라엘 로드 공항 테러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테러로 사망한 희생자를 대신해서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죠. 2006년 2차 레바논 전쟁에선 북한이 헤즈볼라의 땅굴을 파는 데 도움을 줬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추가 땅굴 협력을 막고 땅굴에 대해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마스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거군요.
We know that there is weapon held by Hamas that belongs to North Korea was provided by North Korea.
우리는 하마스가 보유한 무기가 북한에 의해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제공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 소송을 거친 북한은 자신들의 무기가 이란으로 향하고 이란이 이를 하마스에 제공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하마스에 무기를 제공하지 말라고 단 한 번도 이란에 경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겐 법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 7일 안식일에 사망한 미국인을 대신해 하마스를 도운 이란, 북한과 같은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인 희생자가 있기 때문에 소송이 성립된다는 뜻이죠.
American citizens are allowed to bring lawsuits if they got killed or injured abroad.
미국인은 해외에서 죽거나 다친 경우 다른 주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국가가 국무부의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이는 외국 주권 면제법의 예외 조항에 따른 것으로 미국인만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마스는 10월 7일에 1,200명을 죽였고 그중엔 미국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겐 북한을 고소할 권리가 있죠. 북한은 하마스에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하마스 이번 학살에 따른 피해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이 하마스를 직간접적으로 도왔다는 증거가 더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적군파 소송을 예로 들면 당시엔 북한이 직접 적군파 요원들이 북한에서 훈련받았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그런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Very, very true. Therefore, we're using experts that know
매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를 통해 북한의 무기가 어떻게 하마스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무기가 어떻게 그곳에 도달하게 됐는지 그 경로를 정확히 그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 보고서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소송 요건을 성립합니다. 북한은 자백하거나 심지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법정에 나오지 않습니다. 법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따라서 부담은 우리 쪽에 있습니다. 원고가 사건을 증명해야 하는 거죠. 이 무법 정권에선 물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분석에 의존해 사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이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하마스가 북한 무기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하마스가 북한 무기를 사용했다고 공개한 주한 이스라엘 대사의 BOA 인터뷰 기사를 비난하며 그런 주장을 일축했는데요.
You know what's the problem with this story? Is the fact that there are North Korea.
문제는 하마스가 쏜 북한 미사일이 이스라엘 남부 정착촌에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유일한 문제죠. 그가 부인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을 소송하면 북한의 무대응으로 인해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나 궐석 판결을 통해 수억 달러의 배상 명령이 내려진다고 해도 북한이 이를 이행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특별한 전략이 있으십니까?
It's very hard. We usually look for assets that belong to North Korea.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통 미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는 나라에서 북한 자산을 찾습니다. 대부분 서구화된 나라들은 미국과 조약을 맺어 서로의 판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멕시코만에서 북한 수위의 선박을 발견했을 때 멕시코 변호사를 고용해 멕시코 시티에서 미국의 판결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파나마 운하에서 북한 소유배를 발견했을 때도 파나마 변호사를 고용해 이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남아있는 가치가 거의 없어서 이 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소유 은행 계좌나 북한이 관여한 거래 또 북한이 하려고 하는 거래를 찾으면 해당 거래와 제3자 자산 등에 대해 판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북한 자산을 찾아내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나요?
It always was hard to find North Korean assets. I can tell you that
항상 어려웠습니다. 이란의 경우 초창기에는 이란 정권이 소유한 은행 계좌와 건물, 주식 등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이 미국에 동결돼 있었기 때문에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소진됐습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인 피해자의 배상금으로 처분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란 자산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북한은 자산이 없습니다. 특히 미국 내선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북한과 관련해 우리가 배우고 알고 들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주시하면서 특정 국가의 자산에 대해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선 북한이 중국에서 위장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이런 자산 흐름도 추적하십니까? 중국이라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Exactly. You said it correctly. I would go...
물론입니다. 정확하게 짚으셨는데요. 북한의 위장회사를 겨냥하고 싶지만 중국이 문제입니다. 북한 자산에 대해 집행하고자 해도 중국에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 중에서 미국의 판결을 집행할 곳을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북한이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의 법적 조치에 효력이 못 미치는 나라를 고의로 택해 사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Obviously, and also because they're under sanctions. If they're under sanctions, they can't work.
물론입니다. 또 북한이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합법적인 국가에서 활동할 수 없는 겁니다.
북한 자산을 추적하신 만큼 북한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요.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인공위성을 쏘는 자금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From the poor people in North Korea. They don't have money for food.
가난한 북한 주민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식량 살 돈이 없습니다. 모든 돈은 북한의 군수업계에 투입되니까요.
흥미로운 점은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에 유대인이 꽤 많이 관여해 있다는 점입니다. 원비어 가족이 그렇고요. 적군파 관련 소송을 비롯해 여러 사건에 유대인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데요. 혹시 북한에 피해를 입은 유대인 간 일종의 협력관계,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나요?
I would say it's really random that it happened that Adam Warmingboy happened to be a Jew.
유대인이 관여한 건 정말 우연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맡은 소송과도 유대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소속된 슈라타진에서 3건의 북한 관련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그중 2건은 유대인을, 또 1건은 기독교인인 납북 피해자 김동식 목사를 대신해 제기했습니다. 김 목사의 가족들에게 북한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인권 다체로서 그 일을 하기로 했던 겁니다.
미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중국은행을 제재하는 것이 근본적인 북한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고 조언합니다. 마치 방코델타 아시아 때와 같은 효력을 낼 것이란 건데요. 반면에 지금쯤이면 중국은행들이 대비책을 마련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최근엔 암호화폐가 북한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은행을 제재하는 것에 대한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In order to fight terror financing,
테러 자금 조달 문제와 싸우려면 전 세계가 이 전투에 동참해야 합니다. 한 개 나라가 동참하지 않고 제재 대상 국가로부터 돈을 받거나 성공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행이 하마스에 한 것처럼 말입니다.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전 세계가 제재를 부과해야 합니다. 무법 정권은 항상 몰래 빠져나가고 속임수를 쓰고 해외에 있는 법인을 이용하고 또 가짜 신분을 사용하면서 제재를 우회할 방법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마스를 지원하는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국제금융망에는 충격이 가해졌고 이후 은행들은 하마스를 위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가자지구와 같은 테러 지역에서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터키와 카타르, 중국의 은행은 당시 판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카타르는 전 세계 모든 테러 조직의 주요 자금 지원국입니다. 터키는 테러 조직을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중국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그들은 테러 자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마스가 창문 하나를 찾아서 이를 통해 몰래 빠져나간다면 이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 될 겁니다. 암호화폐도 언급하셨는데요. 암호화폐는 바이낸스와 같은 거래소에서 거래됩니다. 특정 기업이 이를 거래하면 그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싸울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 싸움을 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하며 그들을 제재해야 합니다. 물론 그들은 탈출구를 찾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 집단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을 막으면 다른 쪽으로 우회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전쟁은 계속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낫사나 다르샨 라이트너 변호사로부터 북한을 소송하게 된 배경과 추후 전망 등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함지하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93년 1월 3일 아버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제2단계 전략무기 감축협정인 스타트2에 서명합니다. 이는 미국과 구소련이 제1단계 전략무기 감축협정인 스타트1을 체결한 지 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자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은 1단계 전략무기 감축협정인 스타트1보다 큰 폭의 핵무기를 감축하기 위한 제2단계 전략무기 감축협정 스타트2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 연두교서에서 핵무기 감축을 위한 새로운 협정 체결을 러시아에 제안했고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이 협정에 따라 각각 핵무기의 3분의 1을 감축하고 가장 무서운 핵무기인 지상 발사 다탄두 핵미사일 또한 완전 폐기하기로 합의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소련은 실제 상당량의 핵탄두를 폐기하게 됩니다. 1959년 1월 3일 알래스카가 미국의 49번째 주로 편입됩니다. 이날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주법에 서명함으로써 알래스카는 성조기 속 49번째 별로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북서쪽 끝에 있는 알래스카는 당초 러시아 표트로 황제의 영토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황실이 재정이 부족하게 되자 1867년 미국에 이 땅을 팔게 됩니다.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스워드는 알래스카를 단돈 720만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이 지역을 1헥타르당 약 2센트로 계산한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 사람들은 꽁꽁 얼어붙은 땅을 사들였다고 생각해 이를 스워드 장관의 어리석은 거래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1880년 알래스카에 금관과 유전이 발견돼 미국에 큰 불을 안겨주게 됩니다. 알래스카는 면적이 미국에서 가장 클 뿐만 아니라 금, 석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항공 요충지로서 미국 방위의 전초기지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의 면적은 미국 전체 면적의 5분의 1에 해당합니다. 한반도 면적과 비교해보면 알래스카는 한반도보다 7배나 더 큽니다. 알래스카란 말은 이곳 원주민의 말로 위대한 땅이란 뜻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